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김낙동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중심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달에 수요예배 강단에 서고 5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교회 출석해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정말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이제 3개월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의례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복, 모든 것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승진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빌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감리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전에 송구영신예배 때 이 쪽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쓰라. 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승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정말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적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적었어요? 조금 이제 직분이 좀 갖게 되고 장로가 되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잘 되어서 교회에 더 훨씬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건강한 몸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냈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교회를 핑계로 제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제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 사람들한테. 세상에 있는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더 큰 복이 필요한가요? 세상의 복이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 무엇이에요?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다고 믿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섭섭한가요? 세상의 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도 세상의 복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 모든을 강조하십시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바울은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복을 다 열거하면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요.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나라에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삼총사를 만들어서 지냈습니다. 셋이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어, 그럼 하나님이 너 부자 만들어주신대? 라고 물어요. 저 오기로 대답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실 거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새 삼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까요? 한 친구는 두산그룹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유명한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IMF 때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흑암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아무리 부회장이고 회계법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55세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43세에 감리교 장로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라. 제가 10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코를 껴가지고 55세 때 신학 공부를 기어코 하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곧이어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교회를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은퇴를 다 마치고 또 목회학 박사과정도 다 마치게 해서 학위도 따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제가 계획했던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10년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5세에 가서 68세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외치시죠? 하나님이 하셔.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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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스케줄에 의해서 맞춰서 나를 거기 집어넣으시다고요. 제가 한 일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 아직도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 복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시죠? 팔복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하나 세상의 복을 얘기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세상의 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고 두 번째 복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이 길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어떤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 올려놓을 것인가 다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걸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슬퍼한 일이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변하지 않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데 20년, 30년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난 삶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이 빨리빨리 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20년, 30년 돼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변화는 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나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이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진도는 달라집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고 덜 나가게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내 노력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빨리 바뀌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10년 동안 거부했잖아요. 내 의로 거부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면 돼. 장로로 난 만족해. 그걸 가지고 10년을 버텼어요. 그거를 깨트리고 내 의의를 버리니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완전하게 우린 바뀌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육체에 죄가 묻어 있어서 잊어버릴만 하면 죄가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를 버리면 빨리 변화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복을 더 받으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세상을 살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나는 아무 값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 이걸 자랑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자랑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첫째,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침투하면 그 아들의 모습, 아주 못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암만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인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특별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띠고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지금 보잘것없어. 나는 지금 세상에 지위도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인도하는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점점 세상의 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고난의 복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려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과 4절과 6절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때서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입니다. 포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169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왜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고 온전히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이제 여기 와서 딸의 딸, 우리 손녀를 케어하는 사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 소희가 요새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하원을 시킬 때 엄마랑 제가 시키는데 반드시 나오면 양손을 꼭 잡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걸 좋아하지?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양손을 잡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아주 신나요. 왜요? 사방에 모든 걸 다 둘러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넘어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막 뭐 헛디뎌도 뭐 둘이서 딱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하원할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비타민 캔디를 주더라고요. 손에 쥐어졌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보느라고 그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지고 울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거 쳐다보느라고 손을 놔버리면 쓰러지고 울고 고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손을 다 꼭 잡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자유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유가 여러분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를 보고 제가 깨닫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계신지 모르지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셔도 엄마가 또 좋은 캔디를 주실 겁니다. 그걸 붙잡고 가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샘플이잖아요. 10년 동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의지를 가지고 제 뜻을 가지고 살다가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붙잡으니까 온전히 붙잡으니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지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지금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다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된 우리가 이제 그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늘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세상에 따른 그 어떤 복을 구하거나 그 어떤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복을 취하려고 버둥거리고 그것을 쫓아 헤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복된 주의 아들들 다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낙동 목사님과 또 함께 오신 우리 사모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그 또 앞길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이미 놀라운 계획을 다 마련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 그것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들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들 예물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 하나님 마음껏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